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말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고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다.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고가 오래전부터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계셨지만 점차 구체화되더니 우리가 사경의 한 주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34절, 35절 뭐 이런 구절에서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냐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그 옆에 흉벽을 만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잖아요. 즉 예언하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그거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실제 역사상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기록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가 하면 산헤립이에요. 근데 그 산헤립이 이렇게 패배하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자세한 진술을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산헤립이 이렇게 쫄딱 망했다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죽었고 왔던 길로 도망을 가게 됐고 아들들한테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 오늘은 서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산헤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저 동쪽에서부터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세력을 이제 점차 펼쳐져 나올 때 서쪽으로 남쪽으로 확장을 해왔잖아요. 진군을 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만나는 나라들마다 정복을 했고요. 단순히 나라를 정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모든 왕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다 모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랍세게라고 하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한테 메시지를 전하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며 히스기야가 그 신한테 기도했다며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신이란 신은 다 때려잡았거든. 모든 신들이 내 발 아래 무릎 꿇었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믿고 있는 여호와도 결국은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줬던 거죠. 모독을 했던 거죠. 단순히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독을 받고 모욕감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산헤립을 아예 대놓고 본보기로 야단을 치시고 기록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록 농담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헤립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산헤립이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산헤립이 멸망했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강조되어지고 나의 힘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산헤립의 패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36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시체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헤립이 진 거예요. 그런데 산헤립이 이렇게 졌다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앗수르가 패배했다, 져서 도망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앗수르의 패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만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는 이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앗수르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대항해서 공격하고 있는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 국가를 대항하는 앗수르는 인간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나 외에는 이 세상을 통치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레슨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앗수르를 향하여서도 니네가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잘난 척하고 있을 때 너 아니야. 나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37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전쟁 중에서도 유다 백성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38장에 들어가면서 바벨론을 거론하기 시작해요. 그게 계속해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세상 나라의 일들이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자존심은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교만하게 살고 거만하게 살고 나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진정하라고 하세요. 너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랬대요.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가 조금만 좋으면 해 그래갖고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 못하시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야, 나라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도 그 남은 자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전쟁 용어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안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고 그래도 군인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3년 동안 꼼짝달싹 못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밖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예전에는 이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파송을 해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전쟁을 치렀지만 이제는 이 산헤립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다고 그랬죠. 구스에서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자기가 친정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저 아수르는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싹 쓸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먼저 읽을게요. 12장 12절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사건이에요? 열 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왔던 그때 일이잖아요. 여호와가 가서 다 치는 거예요. 친다라고 그래서 스트라이크 다운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피를 보고 피가 표적이 돼서 피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아무튼 여호와가 직접 나가서 이 일을 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러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국에는 지키십니다. 세상 나라와, 즉 바벨탑 이후로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을 하면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는 그 기적의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없는 것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밤에. 이 밤에요.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이라는 얘기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학자들마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공통된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데 공통된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분명히 전염병이다. 이거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예요. 근데 다들 동의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다들 동의를 못하는 게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무슨 병인지를 몰라요. 누구는 이런 병인 것 같다, 저런 병인 것 같다, 뭐 요즘 최근에는 어떤 사람 뭐 코로나인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숫자까지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질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해놓고는 아무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치는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다 군인들 뭐하고 있었죠? 그냥 몇 사람은 보초 섰겠죠. 근데 다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 일인지 보초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앗수르 군영에서는 어땠을까요? 보초 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그런데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든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든 다들 잠을 자고 있느라고 몰랐어요. 심지어 사내립 왕도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사내립 왕이 자고 있었던 텐트는 일반 병사의 텐트하고는 다르겠죠. 조금 더 클 거고 바닥에 양털이 쫙 깔려 있을 거고 먹을 것도 양옆에 있을 거고 물도 있을 거고 세숫대야도 있을 거고 그냥 상상해 보세요. 아마 편하게 잠을 잤을 거예요. 유다 백성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잠을 잤을 거예요. 아이고 잘 잤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밖이 너무 조용해서 텐트 밖으로 쭉 열고 나갔더니 뭐가 보이더라? 송장이 보이더라 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눈 깜짝할 새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몇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사내리 방도 죽지 않았거든요. 왜 살려놨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앗수르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세긴 센가 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게 주된 목적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으로 창문 밖으로 나갔더니 보라 송장이 쌓였더라요. 우리 한글 성경의 3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기서 본즉이라고 하는 말이요. 눈으로 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보라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보라 behold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시체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강조예요. 그 강조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유 시체밖에 없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God did it.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러면서 37절에 곧바로 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산헤립이 어떻게 했어요? 후퇴했어요. 도망갔어요. 리트리트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을 다시 보면 떠나 돌아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떠나 돌아가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 동사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출발했다, 가다, 돌아갔다예요. 아,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출발했어요. 어디로 출발했어요? 아수르로 출발했다라. 갔다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잉크가 남아서 세 번씩이나 썼을까요? 아니죠. 왜 세 번씩 썼을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아수르가 지금 패배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거 쓸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기 나라 땅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전에는 조공이랍시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뜯어갖고 가고 왕을 향해서 조롱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이사야는 신하로서 국민으로서 선지자 말고 그런 국민과 신하로서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산헤립 왕이 출발하고 갔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서 이거 썼을 거예요. 아마 꾹꾹 눌러서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 이사야가 표현하고 강조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산헤립은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산헤립이 패배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패배한 거죠.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독하고 모욕했던 자는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던 그 뱀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머리를 짓밟음으로 상하게 되는 거죠. 그 사탄을 그냥 철장에다가 집어던지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는 확실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확실하게 패배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아유 그치긋지긋하게 나 속색였던 그 양반 언젠가 원수가 나의 원수 같은 방송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산헤립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7절에서 38절을 넘어가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20년 걸립니다. 예, 2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에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20년 동안 이 산헤립이 옴짝달싹 못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고대 국가는 나라를 평안스럽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나마 정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20년 동안 니느웨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양날개가 다 꺾인 거예요. 그런데 왜 20년 동안을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산헤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근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된 짓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보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어쨌든 20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이 산헤립이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반역당했다 이렇게 끝나도 되거든요. 근데 38절에 아 세상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놔요. 자세히 보세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여기까지 보세요. 산헤립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해요? 답답하니까 정한수 한 잔 떠놓고 무릎 꿇고 손 비비면서 치성 들이듯이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한 사람 떠올려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설교 들었던 그 양반이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대조가 일어나야 돼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했어요?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병이 걸렸다라는 걸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도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산헤립도 답답했을 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립은 기도했을 때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대상이 다르죠. 믿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산헤립은 자기가 믿는 우상을 섬겼지만 히스기야는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왜 걱정을 하시고 왜 염려를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믿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혹시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는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신약, 그 약속 아니에요? 구약, 신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등장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강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